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이날 오후 김혁철 특별대표가 비건 특별대표 일행이 머무는 호텔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 마련된 협상장에서 4시간 30분가량 실무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협상 뒤 곧바로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2시간 동안 머문 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양측은 하노이 선언문에 포함될 비핵화 상황 조치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의 한국 방문 보도와 관련해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관계자를 인용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는 가동되어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며 이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틀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며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김 위원장의 매우 좋은 만남으로 시작됐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 다낸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1일 다낸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며 올 한 해 호주산 석탄 수입 쿼터를 1,200만 톤으로 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낸항만 당국은 이달 초부터 무기한으로 호주산 석탄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또 다른 주요 항구들도 호주산 석탄의 통관 기한을 40일 이상으로 연장했습니다.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달러의 가치는 이날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석탄은 호주의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중국과 호주 관계는 지난 2017년부터 악화됐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국내 정치에 간섭한다고 중국을 비난해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 내통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렸습니다. 미 언론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 수사 종료를 발표한 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특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그건 전적으로 바 법무장관의 목이라며 그는 이 나라와 법무부를 존중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4년 전 발생한 검찰총장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9명을 처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20일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남성 9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2일 금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the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발언은 비핵화 전략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잠적한 북한 외교관의 딸이 강제 송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오후부터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아지고 내일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상 2도에서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만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는 가동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북한이 매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는 북한과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핵실험이 없고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일이 잘 해결되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We'll be meeting with Chairman Kim for two days and I think we'll accomplish a lot. We started off with a very good
이틀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며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매우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란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e've made a tremendous amount. That doesn't mean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meeting because I don't believe it will. But we have subjects to
그러면서 북한과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고 이들은 매우 생산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경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도 거듭 밝혔습니다.
So you have Russia, China and then South Korea and this is right in the middle. Tremendous potential for economic well-being.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 한가운데 위치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제적 번영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그 어떤 누구보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북한 스스로도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Well, I spoke with this morning with Prime Minister Abe.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him. We talked about the trip next week to Vietnam, which would be, I think, very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다음 주 베트남 정상회담을 놓고 아베 총리와 긴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북 대화에 앞서 긴밀한 공조에 전념하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후 기자들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응 방침을 긴밀하게 조율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모든 레벨에서 더욱 긴밀히 연계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은 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발언은 비핵화 전략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지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But there has been no testing. If you look at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wa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를 미국의 단계적 접근으로 풀이했습니다.
It says to me that the U.S. is moving toward a step-by-step approach to this issue.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면 신속히 비핵화 합의를 이루려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자 미국 정부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렇다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그저 훨씬 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attempt. To put maximum pressure on and get a quick agreement hasn't really worked.
Right.
And so now I think the U.S. strategy has changed.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쏠린 기대를 낮추려는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Everybody looks at a summit and wants to know whether it succeeded or failed. The president, like the chairman, I'm sur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실험이 중단된 만큼 모든 게 괜찮은 것이고 따라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니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과거 북한과 1년 넘게 협상을 벌였던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과 두어 번 정도 만난 뒤 비핵화 합의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협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How much is the dismantlement of all the facilities at Yongbyon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How much is that worth in terms of U.S. moves?
국제사찰단의 참관을 전제로 한 모든 영변 핵시설 폐기, 관계 정상화, 제재 완화 등에 합의하려면 두 나라가 오랫동안 논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 접근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교착 상태에 안주할 것을 모두가 우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북한이 실험을 피하고 있는 현 상황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Of course, everybody worries that the president will settle for essentially a stalemate. Where we are now, where the U.S. and the Iraq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투명하다고 볼 수 없고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만큼 이는 터무니없는 우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상응 조치를 떠맡을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경협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협의 성공 여부와 지원 규모가 북한 정부의 변화 의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입니다.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제의한 말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남북 경협을 활용해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벌써부터 비용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한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맞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제재 완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제재 완화의 틀을 통해 북한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경협으로 남북 모두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비용은 규모와 시기, 기관과 단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최근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학술회의에서 신남북경협사업에 20년간 64조 원, 미화로 570억 달러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엔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98억 달러, 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에 140억 달러, 전력 등 에너지 협력 사업에 139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 10대 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제시한 예상 투자 규모에 근거해서 투자비를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협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부담이 되지 않으며 투자비 대비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경제 성장률이 1.6%포인트 오르고 고용 유발 효과도 한국은 326만 명, 북한은 192만 명으로 신남북 경협은 북한에 대해 퍼주기가 아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주도의 경협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병행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끄는 경협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남북 경협은 남북 관계에 한정하기보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연계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보다는 북한의 국제화 촉진 매개자로 정부와 민간 부문 협력을 함께 준비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병현 서울대 교수도 일부 기업엔 경협이 대박이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경협으로 무역 효과를 낸다고 가정해도 한국 경제를 1%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남북한의 큰 경제 규모 차이 때문이지 실제 순익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무조건적 경협보단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 남북 경제 통합으로 가는 목적지향적 경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연구위원은 21일 VOA에 남북경협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규모 추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원조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개발원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잘하냐, 그 나라 제도나 정책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정해서 어떤 나라는 많이 해주고 어떤 나라는 적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잘 협력하고 비핵화도 제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잘 하면은 뭐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또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결국 경제 협력에 대한 지원 규모와 비용은 모두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와 협력 등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양자와 다자 협력 모두 중요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무게 중심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 협력 수용 여부와 의지, 경협 과정에서 실무와 기술, 행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북한의 능력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협 사업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사업 진행도 단기간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책기관의 한 전문가 역시 BOA에 사회주의 국가와 사업하는 건 아주 느린 속도와 복잡한 절차,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철저한 폐쇄 국가에서는 실무 관리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하기 힘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며 결국 정치적 이념적 큰 변화가 일어나야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서 VOA에 문재인 정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과 여러 접촉을 통해 북한의 국제 기준에 맞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허용하고 동결과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 기자들 앞에 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목표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한반도 비핵화, 즉 CVID가 미국이 수용할 유일한 결과라는 겁니다.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폼페오 장관은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북한의 위협 제거를 잇따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일 미 CBS 방송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후퇴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데 매우 희망적이라고 말했고, 이튿날 아이슬란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 핵무기 위협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15일 백악관에서 우리는 단지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발언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 목표를 비핵화 대신 동결로 낮췄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조야에서는 북한의 제한적인 핵 보유, 즉 부분적 비핵화가 현실적인 목표라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 비확산 소위원장인 민주당의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에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부 핵무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라는 주장입니다. 미 폭스뉴스도 최근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의 대니얼 디페트리스 연구원의 기고를 통해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는 미국 정부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선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2년 동안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었다며 핵실험 중단, 핵물질 생산 동결과 더불어 한반도 안보와 평화체제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난달 북한 비핵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하면서 전문가뿐 아니라 일부 정부 당국자도 핵무기 사용과 확산을 차단하도록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과학자연맹의 에덤 마운트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결과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불행하게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협상 의도가 핵 동결, 즉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는 분석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이 같은 방안을 현실적인 목표로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그동안 수면 아래서 소수의 목소리로만 간주됐습니다. 1994년 제네바 합의를 이끌었던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가 대표적으로 완전한 비핵화가 아니더라도 기존 핵 프로그램 폐기도 받아들일 만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2016년 한 토론회에서 북한이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모두 폐기해 핵물질 추가 생산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할 경우 핵무기와 핵물질 일부만을 넘기는 선에서 협상을 타결지을 수 있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핵 불용이 미국의 분명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CVID는 미국 법에도 명시된 대북정책 목표라고 강조했고, 같은 당의 조 윌슨 하원 외교군사위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초기 단계 혹은 중간 과정으로서 동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여러 전직 관리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1990년대 제네바 합의, 미사일 협상 등에 참여했던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중간 목표로 핵 동결 합의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논 특보는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더 이상 핵무기를 생산, 시험, 사용, 전파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에 주목하며 이를 이행한다면 의미 있는 부분적 비핵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테이플턴 로이 전 중국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달 VOA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비핵화 조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단계로서 동결은 바람직한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 사찰에 합의하는 것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는 현실적 목표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비서실장은 13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비핵화 로드맵과 시간표에 합의하는 것도 큰 진전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정보당국자 등이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존 볼튼 국가안보 보좌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프레이츠 안보정책센터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최근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I've seen indications that leader Kim may agree to some concrete deliverables.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 합의와 관련해 일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이행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징후들을 봤습니다. 여기에는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적 사찰이 아마도 포함됐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전부는 아니지만 중요한 진전이 될 겁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이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국제사찰단의 검증, 북한이 이미 약속했던 건 아닙니까?
I mean, the whole purpose of the summit is to get the two leaders together and convince Kim.
저는 이번 정상회담의 전체적인 목적이 두 지도자가 만나고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 약속 이행을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다음 단계를 약속하도록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비핵화 이행을 위한 로드맵이나 시간표가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을 승리로 간주하려면 최소한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Well, I think agreement of allowing inspectors to go to a missile. I'd say either the missile or the nuclear site.
미사일이나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에 동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핵시설이 더 중요하겠죠. 이것이 북한의 주요 핵시설인 영변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사찰로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광범위한 사찰이 필요하고 북한이 그런 약속을 하면 좋겠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최근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와 파괴 그리고 그 이상을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그 이상이란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I'm not sure what that meant, but I'm encouraged that that leader Kim may have committed to doing more in terms of denuclearization and
그 이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전 확신할 수는 없지만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북한 핵시설의 일시적 불능이 아니라 완전한 폐기입니다. 또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을 위한 기반시설의 해체를 원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그렇게 하면 엄청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미국 정부는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이 진전 의지를 보였음을 시사하고 있는데 지켜봐야겠죠.
북한은 진전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됐다고 보십니까?
No, and this is a game the North Koreans have played with numerous U.S. administrations, Republicans, Democrats. They want sanctions.
아닙니다. 이건 북한이 그동안 미국의 많은 역대 정부에 벌였던 게임입니다. 북한은 제재 완화를 먼저 원하죠.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런 게임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결코 응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뭔가 만들어내야 합니다.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양보는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겁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기 전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움직임에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요. 2차 정상회담에서 어떤 빅딜이 이뤄질까요?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a big deal. I think realistically we should be looking at what I said earlier. You know,
큰 합의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앞서 지적했듯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예비 사찰을 고려해야 할 겁니다. 이게 빅딜의 시작일 수 있으며 중요한 진전일 겁니다. 물론 제가 틀리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의 낙관적인 생각과는 달리 북한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다는 보고서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정보 국방 관리들도 북한의 핵 포기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는데요.
Well, those are very good questions. Concerning charges that we've seen from certain think tanks i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s continued to develop its missile.
북한이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속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일반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어도 미국 정보기관들은 그런 미사일 시설들을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 연구소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미 정보당국이나 군 인사들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작다고 계속 말하는 것에 대해 매우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 사안을 계속 다뤘던 사람으로서 북한과 좋은 협상을 맺는 것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북한과의 협상이 결론을 맺기도 전에 군 정보 당국자들이 실패를 운운하는 건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협상 결과에 참견하는 격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팀에게 외교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 어느 시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ell, originally that declaration was supposed to be submitted before there would be another Trump-Kim summit, and they didn't submit it.
원래는 2차 정상회담 이전에 제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핵신고 시기와 내용, 이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신고서는 아마도 완전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후 우리는 완전한 신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북한과 논의해야 하겠죠.
대표적인 대북 강경론자라고 불리는 볼튼 보좌관과 오래 일하셨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여전히 협상이 회의적입니까?
Well, Ambassador Bolton reflects exactly the president's policies. Whatever he said before he was national security advisor.
볼튼 보좌관은 정확하게 대통령의 정책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말을 했던지 지금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대통령을 위해 발언합니다. 그들 사이에 이견은 없습니다. 물론 볼튼 보좌관은 대통령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솔직하게 조언한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조언들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저는 볼튼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참모 사이에 이견이 없다고 하셨는데요.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 상대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Well, you know, there's a sort of a good cop, bad cop routine going on here. The president has warmly embraced leader Kim.
일종의 굿캅과 배드캅 같은 역할 분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등을 통해 김 위원장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많이 했죠.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어렵고 세부적인 사안들을 다루는 건 폼페오 장관과 볼튼 보좌관의 몫이고요. 그런 사안들은 북한이 논의하기 꺼렸던 것들이죠. 그들이 폼페오 장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들의 정권을 수년 동안 비판했던 볼튼 보좌관을 좋아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 김 위원장이 볼튼 보좌관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고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매우 흥미로운 장면이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개소한다면 대표의 직급은 어느 정도일까요?
A liaison office would be short of an ambassador, but it would be a significant step forward. It would be formal U.S. diplomatic representation.
연락사무소는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할 것이며 이건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또 북한도 워싱턴에 사무소를 연다면 북한 정부로선 외교적인 성취가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연락사무소 대표는 대사는 아니겠지만 상당히 고위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11월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북한에서 핵무기가 사라지고 제재가 해제되고 또 대사관의 깃발 개양과 함께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I can just hope that Megan is right, bu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work that has to be done to get us to that point, and we're nowhere near.
이건 특별 대표가 제시한 구상이 맞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이르기까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아직 우리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우리 예상보다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을 움직이게 하고 일정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한 약속 혹은 신고서 제출 논의 등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2020년이 되기 전에 이 지점까지 도달하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프레드 플레이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비서실장으로부터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들어봤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북한이 자연재해와 경제제재에 따른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사회 긴급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가 최근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 대표부로부터 입수한 긴급 식량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세계 식량계획 WFP와 공동으로 식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식량 생산량이 495만 1000톤으로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2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 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들에게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요청한다고 김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상고온과 가뭄, 폭우 같은 자연재해를 식량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농업용 원자재 공급을 제한하는 제재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의 집단적인 농업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incentive to work very hard because you don't it doesn't relate to what you get and it's just a very
북한의 집단 농업 체제는 열심히 일해야 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매우 생산성이 낮은 체제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중국의 산둥지방도 북한과 똑같은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에 집단적인 농업 방식을 포기했고 5년 뒤인 1982년에 산둥지방 농장들의 생산량이 50%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집단적인 농업 방식을 포기해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김 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stimates of North Korea's harvest last year were down a little bit, maybe down 5% at most, I think. It wasn't a terrible year.
북한의 지난해 수확량은 전년도보다 약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가 수확량이 좋은 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해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25년 이후에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인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만 자원을 투입하는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 사이에서 기부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계속 이런 식으로 인도 쪽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면 도널 패픽에는 엄청나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동결하는 게 현실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대표적인 민간기구는 영국의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입니다. 특히 이 업체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17곳과 운용 무기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중 신오리와 구성, 금덕산, 갈골, 영저리, 영림읍 등으로 불리는 6개 미사일 기지는 남북 비무장지대 DMZ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북부 지역에 위치했고 지하리와 양덕군, 옥평동, 기때령, 원산 등 5곳은 중부 지역 미사일 기지로 구분됐습니다. 또 금천이와 도골, 삭간몰, 사리원, 신계군, 상원군 등 6곳은 DMZ에서 50에서 90km 이내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로 소개됐습니다. IHS 제인스는 당시 각 기지별로 노동과 대포동을 비롯해 무수단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형, 그리고 단거리인 화성 5형과 6형 등을 배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주로 DMZ에서 가까울수록 단거리 미사일을 운용 중이며 멀어질수록 중장거리 미사일이 배치됐다는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새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각 기지가 운영하는 미사일 종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러리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 3곳을 잇따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신오리와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이미 4년 전 IHS 제인스가 지목한 곳으로 이들 기지에서 각각 북극성 2형과 화성 6형 미사일 등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욘드 패럴렐이 지난 16일 추가로 공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미사일 기지에서 화성 10형 미사일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사이트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이 약 20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을 확인했다며 순차적으로 이들 미사일 기지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미사일 기지 3곳 중 2곳이 이미 2015년 IHS 제인스의 보고서에 소개된 점으로 볼 때 남은 기지들도 IHS 제인스의 4년 전 보고서와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자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A가 비밀 해제된 해당 자료를 살펴본 결과 CIA는 1960에서 1980년대 용현군과 의주군, 남포 일대에서 운용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확인해 내부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각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과 좌표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좌표를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통해 살펴보면 일부 시설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발견되는 등 여전히 군사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CIA는 1970년 작성된 자료에서 신상리에 위치한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26개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와 8개 레이더 기지, 2개 전략 크루즈 미사일 기지 등 수십 개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의 위치 정보 등을 명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전직 정보당국자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 상당수가 정보당국의 감시 아래 놓여 있으며 민감한 시설들은 기밀로 다뤄져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당국자는 IHS 제인스와 비욘드 패럴렐 등 민간이 지목한 일부 시설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되며 민간이 파악한 시설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연구소 등이 파악한 미사일 기지들을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로 표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신고를 요청한 적이 없을 뿐더러 미국 정부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파악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미신고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입니다.
If the talks get into some kind of roadmap where there are specific details that we agree to, which they haven't yet, obviously.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로드맵 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사실 자체만을 두고 이를 미신고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이 무언가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백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비욘드 패럴렐 측은 이들 시설들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설이 외부에 공개되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오리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 등은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운영 중인 미사일 기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되고 검증되며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은 중요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주요한 방법이 돼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북한의 가동 가능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러시아 기업들을 공격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 1월 러시아 기업들을 공격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이스라엘의 사이버 보안 업체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가 밝혔습니다. 이 업체는 19일 보고서를 통해 라자루스 내 해킹 공격 담당 하위 그룹인 블루노로프가 악성 한글 코드가 담긴 문서 파일 등을 발송해 공격 대상 컴퓨터를 오염시킨 뒤 최종 단계에서 라자루스가 원격 접근하는 수법으로 정보를 탈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라자루스가 그동안 미국, 한국, 일본 등을 공격해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러시아 기업들을 공격했다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등 관계 국가 이외로 확대됐다는 것입니다. 라자루스는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던 러시아 기업들과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맥카피는 지난해 라자루스가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87개 기업에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지 사마니 맥카피 연구실 팀장은 당시 VOA와 인터뷰를 통해 분석된 사이버 공격들은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악성 한글 문서 파일을 공통적으로 발송하는 라자루스의 해킹 수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해킹 사례가 일찍 발견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북한의 해킹 기술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tools and tactics and procedures were aligned with some of the tactics that we've seen from previous
북한 해커들의 능력이 개선되고 있고 북한이 공격적인 도구 개발에 투자하면서 실제 해커들의 위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군 사이버 사령부와 국가 정보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역량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폴 나카손의 미 사이버 사령관은 지난 14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이란 같은 불량 국가들이 계속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 역량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도 지난달 30일 상원 정보위 청문회에서 북한은 미국과 동맹국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점점 더 사이버 공격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잠적한 북한 외교관의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20일 북한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5일자로 보낸 공문에서 조 전 대리대사와 그의 아내가 11월 10일에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에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이 조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대사관의 여성 직원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날 한국 언론에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 있던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을 평양으로 송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전 공사는 지난 1개월간 다양한 경로로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을 비행기로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여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차관은 20일 조 전 대리 대사의 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유례 없는 엄중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스테파노 차관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엔초 모아베로 밀라네시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20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모아베로 장관이 이날 조 전 대사 대리의 17세 딸 행방을 묻는 정치인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전 대리 대사는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조 전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관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전 대사 대리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지역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0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1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상 8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0도, 개성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기온은 영상 9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고다 구름 조금 끼었다가 함흥과 신포, 원산 등 동해안 지역은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는 영상 5도. 장전 아침에는 영상 2도, 낮 기온은 영상 9도. 청진 아침에는 영하 3도, 낮에는 영상 8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22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브이오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민특별대표가 2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실무협상을 벌였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김혁철 특별대표가 비건 특별대표 일행이 머무는 호텔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 마련된 협상장에서 4시간 30분가량 실무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협상 뒤 곧바로 하나의 주재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2시간 동안 머문 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는 양측은 하노이 선언문에 포함될 비핵화와 상황 조치 등을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미 정보 관계자들을 인용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의 한국 방문 보도 관련해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유엔 관계자들을 인용해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하노이를 방문하는 북한 관리들에 대해 만장일치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는 가동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였다며 이번에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틀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며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만남으로 시작됐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오는 27일과 28일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중국과 호주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중국 다레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1일 다레낭 관리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하며 올 한 해 호주산 석탄 수입 쿼터를 1200만 톤으로 정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레낭만 당국은 이달 초부터 무기한으로 호주산 석탄 통관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이 석탄 수입을 금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호주 달러의 가치는 이날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석탄은 호주의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중국과 호주 관계는 지난 2017년부터 악화됐습니다. 호주는 중국이 국내 정치에 간섭한다고 중국을 비난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내통 협리를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물러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은 20일 소식통을 인용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특별 수사 종료를 발표한 뒤 보고서를 위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특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그건 전적으로 바 법무장관의 목이라며 그는 이 나라와 법무부를 존중하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정부가 4년 전 발생한 검찰총장 폭탄 테러 사건 용의자 9명을 처형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은 20일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선고된 남성 9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 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 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